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세르히 가이다이 루한스크주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하라고 9일 촉구했습니다. 가이다이 주지사는 루한스크 지역에 남아있는 인구 중 3분의 1에 대한 공격력을 러시아가 축적하고 있다고 관영 TV에 나와 경고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권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공 경로를 동부로 재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남부의 동부에 대한 폭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에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 91억 유로를 기부하기로 9일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9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우크라이나를 위해 일어나라 행사에서 이 같은 액수의 약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91억 유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내 난민을 위해 18억 유로, 그리고 외국으로 대피한 난민들을 위해 73억 유로가 할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몇몇 정부와 기업 개인이 41억 유로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금액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당국이나 유엔을 통해 분배됩니다. 남은 50억 유로는 EU 재무당국에서 차관이나 보조금 형태로 지불합니다. 이 가운데 40억 유로는 EU 나라들에 도착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주거와 교육, 보건 지원에 사용합니다. 파키스탄 의회가 임란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10일 가결했습니다.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는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결국 처리됐습니다. 반대파는 불신임안 처리에 필요한 174표를 확보했습니다. 칸 총리가 소속된 당에서도 몇몇 의원이 불신임안에 찬성했습니다. 파키스탄 역사상 불신임 투표로 총리가 물러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지난 3일 예정됐던 불신임 투표는 표결 직전 여당의 선포로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칸 총리가 3일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파키스탄 대법원은 7일 의회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칸 총리는 8일 TV 연설에서 야당이 자신을 축출하려고 미국과 공모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러시아 하원 두마의 채널을 9일 폐쇄했습니다. 이날 유튜브 측은 성명을 내고 이용 약관을 어겼다는 이유로 두마 채널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AFP통신에 미국의 제재에 따라 두마의 채널을 폐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러시아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유튜브가 자신의 영장에 서명했다며 자국민에게 빨리 자료를 옮기고 유튜브 대신 러시아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바칠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유튜브의 조처가 미국 정부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9일 요르단강 서안 제니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제니 출신 무장괴한이 최근 테라비브에서 총기를 난사해 이스라엘인 3명을 살해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제니는 지난 7일 테라비브 니젠코프 거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인 라드 하잼의 고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프탈린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보안기관들의 치명적인 폭력을 끝낼 완전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또 이 전쟁에는 현재 한계가 없고 앞으로도 한계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우주인 4명을 태운 로켓이 9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인이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린 드래곤 캡슐은 이들 우주인을 싣고 이날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습니다. 민간 우주인 팀은 엑시엄 스페이스 부사장이자 나사 우주비행사 출신인 마이클 로페즈 알레그리가 이끕니다. 3명의 유료 승객은 지난해 5월 ISS의 왕복 표값으로 각각 5,500만 달러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계기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4월에는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 등 북한의 기념일이 많은데다 미한연합군사훈련도 예정이 돼 있어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관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김 대표는 지난 6일 언론과의 전화회견 발언을 한 것인데요. 잠깐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n terms of the upcoming anniversary and what provocative action the DPRK may take, I don't want to speculate too much, but I think it could be about a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recent... 성김 대표는 오는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태양절을 계기로 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 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황이 뭐 어떤 것들이 포착될 것이 있는지요? 뭐 윤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먼저?
예, 저 지난주에 이 시간에도 북한의 그 핵실험 관련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4개 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개 갱도를 북한이 자발적으로 지난 2018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해외 언론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이 갱도들을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 한국 군 당국이 이 갱도들을 복구하는 작업, 특히 이 갱도들 중에 한 번도 과거 핵실험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3번 갱도에 대한 복구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이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 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는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식적으로 한국 통일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설명은 기존에 그 이미 언급했던 핵실험 동향에서 추가할 내용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네. 이 민간 전문가들 차원에서는 민간 상업 위성 분석을 통해서 북한이 점점 더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과거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일본 정부 목기였죠. 후쿠가와 가스히사 씨가 최근에 그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예.
가스히사 씨의 보고서를 보면 풍계리의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서 차량과 인원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통나무 그리고 흙더미가 쌓인 모습이 관찰됐고 또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떤 단장되고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서 한국 군 당국의 그 평가에서도 북한이 3번 갱도를 복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고 또 속도가 상당히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민간 보고서는 이 북한이 더욱더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따라서 그 한국 군 당국은 복구가 되는 대로 핵실험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달 이내에 핵실험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김 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적 행동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동안에 미국은 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뭐 여러 경우에도 했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와는 좀 다른 어떤 대처할 것들이 준비가 실제로 돼 있다는 것인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이현철 기자가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미국 정부는 일단 북한이 재차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에 강력한 추가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는 건 아니고요. 동맹국들 또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서 특히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김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전화회견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아니면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든 무엇을 하든 여기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웬디 셔먼 국무부 보좌관 같은 경우는 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을 받고 기존에 부과했던 제재부터 또 한국의 미사일 대응 발사, 뭐 이런 등등을 얘기하면서, 그 대북 물자의 그 유입을 차단하는 것, 또 안보리 차원의 조치, 이런 것들을 거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미국의 그 조치들, 미국 당국자들이 말하는 조치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일지, 이게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것인지, 사실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또 각국이 독자 제재를 부과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제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안보리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조치부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런 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압박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을 이제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그런 조치들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됩니다. 특히 이제 죽음의 백조 이런 별칭으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고 또 항공모함을 또 동해 이런 데 배치를 해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그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미국이 특별히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인 행동에 나서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모든 대응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지금 내세울 만한 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 연초부터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다가 결국은 이제 ICBM까지 시험 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그러면 이제 뭐 가능성이 아주 사라진 것입니까?
예, 그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 나갈 뜻을 밝히고 있고요. 북한 또한 이제 대화 협상은 접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언명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이 지금 그 대화 협상의 주체가 미국과 북한인데 양측의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대부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은 최근의 발사에 대응해서 사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비난이라든지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국이나 일본 등 관련 당사국들과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사실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강대강과 선대선 대응 원칙을 앞서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강대강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뚜렷한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강대강의 대립 그리고 갈등이 이어져 갈 것이다. 그런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성김 대표는 전화회견에서 북한의 모든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운 주제를 다룰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그 대화 제의에 일체 응하지를 않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 성김 대표가 한이 발언은 뭐 특별히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은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측에서 이제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든 또 무슨 우려 사항이든 협상을 통해서 다 다룰 수가 있으니까 일단 대화에 나와라. 이런 제안의 일환으로 이번에 성김 대표가 다시 한번 북한의 모든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운 주제를 다룰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안보에 대한 우려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향해서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이른바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그 미한 합동 군사 훈련, 또 전략 무기 투입 연구 중지, 이두 가지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내놨는데요. 정말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북한을 겨냥한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또 각종 전략 무기 투입을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적대시 정책의 포기에 첫 걸음을 떼야 한다. 이게 이제 북한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제재 완화, 또 제재 해제, 이런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북한이 그 핵실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그 국제사회 제재, 안보리 대북 제재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재를 해제하거나 최소한 일부를 완화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그 미국 정상회담에 나왔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컸을 겁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는 구체적으로 5가지 제재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북한이 그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그런 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북한은 이런 두 가지 요구 조건, 즉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하고 또 제재 완화나 해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대화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반면에 그 미국은 일단 그런 우려들도 모두 그 회담을 통해서 다뤄질 수 있으니까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나서 모든 그런 우려나 그런 것들을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런 그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전제 조건은 대화 제안 이런 것들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북한이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과연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 부분은 뭐 여전히 뭐 의문으로 남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방금 이현철 기자가 잘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제가 앞서서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해였죠. 지난해 4월 말 그러니까 이제 거의 1년이 돼가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4월 말에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북 정책 검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추상적이다. 북한에 대한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어쨌든 요구사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알맹이 있는 어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서 그 대화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좀 더 진전이 있지 않고는 북한이 대화나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지난 4월 말 이후에 계속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던 바고요.
예.
그 이후에 사실 북한이 입장 변환을 미국이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진전된 입장 천명을 한 것이 없습니다. 표명을 한 것이 없고 게다가 올 들어서는 북한이 아시는 대로 지금 10차례 이상 미사일 발사 그리고 급기야는 ICBM 시험 발사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네.
이제 앞서 이제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4월 달에는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 훈련이 예정돼 있고요. 또
예.
여러 가지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정권 차원에서의 중요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최근에 도발 패턴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 이것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의 지난 6일 정례 브리핑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nd we want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most of them do, to put exactly the same kind of.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 재개와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뚜렷한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미국과 똑같은 종류의 압력을 북한에 가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제사회가 미국과 똑같은 종류의 압박을 북한에 가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여러분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커비 대변인의 이 발언은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재개하고 또 추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뚜렷한 조짐이 보인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답을 한 건데요.
예.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발전되고 있고 또 북한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미국과 똑같은 종류의 압력을 북한에 가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그 북한의 그 도발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보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 북한의 발사들이 기존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다. 이런 점들을 재차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북한의 이런 이딴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차원의 그 공식 대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그 북한이 계속 그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했고 또 여기에 이제 미국이 여러 차례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지만 그 가장 낮은 단계인 그 언론 성명도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미국이 11 나라들과 함께 그 장외에서 공동 성명을 채택해서 그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는 그런 선에서 그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지난달에는 그 ICBM을 쐈는데도 안보리가 그 아무런 공식 대응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네. 물론 그 러시아 또 중국 그 안보리에서 상임 이사국으로서 비토 거부권을 가진 그 두 나라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 두 나라는 지금 그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그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하더라도 규탄을 하고 또 이러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또 중국 이런 나라들도 모두 그 북한에 대한 그 공동 대응 이런 그 일치된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그래야만 이 북한의 그 도발을 막고 또 추가 핵실험이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발언. 커비 대변인이 그런 그 취지에서 이렇게 예. 그 공통된 대응 또 똑같은 종류의 압력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지난 4일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와서 이 성김 대북 특별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최근에 이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게 결의안이 나올지 좀 의문이고 미국이 구상하는 그 추가 제재 내용이라는 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현철 기자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예상되는 고강도 추가 도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제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그 제재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조항에는 북한이 ICBM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그 자동적으로 그 여기에 제재를 추가한다는 트리거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 네. 트리거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그 북한에 대한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이 돼 있고 또 정제유는 50만 배럴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원유와 정제유의 상한선을 추가로 축소하는 게 이 트리거 조항이고요.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또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연루된 인물들을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지적이고요. 예. 그 밖에 또 북한이 이제 선박을 활용해서 불법적인 환적을 통해서 그 석탄 수입을 하거나 또는 원유를 수입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재 위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그 해외에 북한 대표부가 제재 위반을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엄밀히 모니터해서 단속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고요. 그 밖에도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지만 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미 꼼꼼하게 얽혀 있고 따라서 문제는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동시에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의 이런 대북 추가 결의안 채택에 찬성을 뭐 할 것인가 여전히 이제 의문점으로 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예.
2017년에는 두 나라가 찬성을 하면서 북한의 ICBM 발사 또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핵실험은 차원이 다른 도발이니까 두 나라가 찬성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이제 추가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이 2017년처럼 통과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경쟁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 안보리 대북 결의에 찬성할 것인가? 여기에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정부 또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북한도 이제 보면 이런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도발을 하더라도 그 안보리 차원의 국제적인 대응이 어렵겠다 이런 걸 잘 판단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 이렇게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리 고강도 도발을 하더라도 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그 미사일을 개발했던 것을 시험하든지 아니면 또 핵실험 관련해서 추가 실험을 하기가 딱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이 그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경쟁, 미국과의 대립을 위해서는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그 분석입니다. 특히 네. 그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으로 상당히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런 러시아 편을 드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 세 번 모두 반대를 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인 북한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북한을 제재하는 대북 결의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국 북한은 이런 정세를 지금 보고 좀 더 갈수록 수위가 높은 그런 도발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고강도 도발이 바로 이런 정세와 관련이 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윤 기자가 어떻습니까? 보기에.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지금의 그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 이 고강도 도발을 그 어느 때와 달리 잇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거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국면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어떠한 것도 제재 결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 결의뿐만 아니라 규탄 성명조차도 앞서 ICBM 시험 발사 때도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북한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혹이다라는 판단을 했음직하고요. 그러나 이것 말고도 북한은 이 미국이 이제 그 전략 자산 전개 한국에 이제 5월달 다음 달에 들어설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한 원칙 있는 접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좀 더 강경한 대북 대응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미국 내에서도 대북 추가 제재라든지 관련해서 좀 강한 목소리가 좀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비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말하자면 ICBM 또는 핵 무기 이런 것으로서 여기에 대한 억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진전된 말하자면 개발을 위해서 현재 지금 상당히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아울러서 또 이러한 북한의 최근 고강도 도발은 이 미국의 태도 변화, 그 네. 협상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그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4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뭐 4월에 들어섰지만요. 자, 우선 이달 중에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이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기자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오는 11일이죠. 11일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나흘 뒤인 15일은 아주 큰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최대 명절이죠. 태양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입니다. 올해로 110주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네.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이렇게 그 큰 행사들이, 대형 기념일들이 모여 있는데요. 북한은 이제 5년 또 10년 이렇게 꺾어지는 해를 이른바 그 정주년의 해라고 그래갖고 이때마다 네. 이제 그 무력 시위들을 해왔는데 네. 특히 가장 주목되는 건 아무래도 110주년을 맞는 김일성 생일일 겁니다. 김일성 생일 100주년 그때는 아무런 강성대국 그 건설과 관련해서 또 경제 건설 관련해서 특별한 그 성과를 내지 못했던 해였는데 네. 110주년을 맞는 올해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그 다시 한번 그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을 완성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핵무기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걸 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높고요. 또 하나 4월에 그 주목되는 건 이제 이달로 예정된 그 미한 연합 훈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훈련이 과연 어느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또 도발을 하진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함께 제시가 되면서 4월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이에 따른 북한의 도발 이런 걸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두 차례 담화를 냈는데요. 연속 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이런 담화와 지금 연계가 돼 있는 것 아닐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다양한 북한 김여정 담화의 의도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대체로 북한이 이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라거나 또 핵 보유국의 전형적인 위협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또 이 앞으로 있을 고강도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네.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미국과 한국이 작전 계획 최신화에 나서고 또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하고 또 예. 핵 능력을 고도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상당한 말하자면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그 의도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미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네.
이것은 그 핵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닫지는 않았다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달 중에 예정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 훈련과 한국의 새 보수 정부가 5월에 출범하는 것도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진단을 좀 이 기자가 좀 끝으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합 군사 훈련 또 새 정부 출범 이런 것들이 한반도 정세의 그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상반기 미한 연합 훈련은 오는 18일 정도에 이제 시작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관건은 아마 그 실기동 훈련을 할 것인가. 이게 그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현재로서는 실기동 훈련은 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이나 또 ICBM 발사를 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 중단됐던 그 실기동 야외 훈련을 재개하면서, 네. 또 그렇게 되면 북한이 여기에 대한 반발해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긴장이 격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달에 출범하는 새 한국 정부, 이 새 정부 출범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뒀던 전임 정부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취할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북한이 여기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사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남북 간 대결이 격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 대표단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그 얘기들을 한 걸 보면 지금 그 확장 억지력 강화 또 뭐 이런 점들 한미동맹 강화 이런 점들에 그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대북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 긴장이 그 고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해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의 발언, 또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수위를 미국처럼 높여야 한다는 미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그리고 남북한의 주요 정책의 일정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다크호스란 말을 아십니까? 다크호스를 직역하면 검정 말이란 뜻인데요. 원래 경마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경기나 선거 등에서 예상 밖의 강력한 경쟁 상대를 흔히 다크호스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다크호스는 제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임스 포크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은 신이 주신 특권으로 대륙을 차지할 명백한 운명을 타고났다.
1845년에 미국 언론인 존 오설리반은 이 같은 문구가 담긴 논설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말로 보통 명백한 운명이라고 부르는 논리인데요. 오설리반은 미국이 서부로 계속 팽창해 나아가서 대륙 전체를 차지하는 건 미국의 명백한 운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수백만 미국 인구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신이 베풀어 주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명백한 운명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대통령이 바로 제임스 포크인데요. 포크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이뤘습니다.
나 제임스 포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지 석 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내가 있을 때 백악관에 가스등을 설치했는데요. 왜 그랬겠습니까? 밤에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밤에도 일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아마 나만큼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간 대통령도 드물 겁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일반 국민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누구든지 백악관에 와서 이름을 대고 차례를 기다리면 나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테네시주 출신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난 1795년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10살 때 온 가족이 테네시로 이주했는데요. 그때부터 집안 형편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꽤 큰 농장을 세우고 여러 노예를 거느릴 수 있게 됐죠.
네, 제임스 포크는 테네시로 이사간 뒤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장로교 학교를 거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진학했고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법률을 공부해서 법률가로 나섰는데요. 미국 아퀴나스 대학 역사학과 존 피네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When he was working in his law job, he got a job with the state senate.
법률가로 활동하면서 주 의회 상원과 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의원들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는지, 또 어떻게 가로막는지 등을 관찰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민주당이 되는 정치인들 모임에 들어가게 되고요. 테네시주 의회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습니다.
포크는 주 하원 의원을 거쳐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는데요. 그러면서 앤드류 잭슨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1825년에 포크가 연방 하원에 나갔습니다. 몇 년 있다가 잭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사람들이 포크를 젊은 히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의 별명이 바로 나이 많은 히콜이었는데요. 히콜이 나무처럼 아주 단단하고 완고하다는 데서 나온 별명이었죠. 거기 빗대 포크를 젊은 히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1820년대 말과 1830년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포크가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이죠.
1844년 대통령 선거에서 위그당은 헨리 클레이를 후보로 지명했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는 마틴 벤 뷰런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벤 뷰런은 4년 전에 윌리엄 헨리 해리슨에게 패해서 재선에 실패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선뜻 벤 뷰런을 후보로 지명할 수가 없었다. 이때 대안으로 등장한 후보가 바로 제임스 포크였다.
제임스 포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위그당은 제임스 포크가 도대체 누구냐면서 공격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란 얘기였는데요. 하지만 포크는 이미 연방의회 하원의장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또 테네시 주지사까지 지냈는데요. 다만 주지사 재선에 실패하는 바람에 공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었던 겁니다.
멕시코 전쟁 당시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 전쟁이요. 1840년대 멕시코 전쟁 당시에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죠.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제임스 포크 대통령을 멕시코 전쟁과 연관지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멕시코 전쟁은 포크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서부를 개척하고 영토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포크 대통령은 멕시코 북부 지역의 땅을 2천만 달러에 매수하겠다며 멕시코에 사절을 보냈다. 하지만 멕시코가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광대한 땅을 선뜻 내놓을 리는 없었다. 포크 대통령은 멕시코와 국경 분쟁이 벌어지던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강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멕시코가 미국 군대를 공격하자 연방의회에 전쟁 선포를 요청했다.
약 2년 동안에 걸친 멕시코와의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멕시코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에 따라서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1,500만 달러에 미국에 넘겼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또 서북부 오레곤 지역을 둘러싼 영국과의 영토 분쟁도 해결했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존 피네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영국과 미국이 당시 오레곤 지역이라고 불리던 곳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레곤 지역은 현재 미국의 오레곤주와 워싱턴주, 또 아이다호주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을 모두 미국 영토로 만들길 바랬습니다. 선거 당시 포크는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게 두었는데 결국에는 절반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영국과 협상을 통해서 이 지역을 나눌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184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은 위도 54도 40분까지 오레곤 지역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정강을 내세웠습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위도 54도 40분을 차지할 수 없다면 전쟁이다라고까지 말했는데요. 하지만 포크는 영국과 전쟁을 벌이는 건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다행히 영국도 같은 생각이어서 결국 영국과 미국은 협상을 통해서 1846년에 위도 49도의 국경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 아름다운 미국입니다. 바다에서 반짝이는 바다까지,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미국의 광활한 영토를 의미하는 이 노래의 가사는 팽창주의를 내세웠던 제임스 포크 대통령 덕분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명백한 운명이라고 불리던 논리죠.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포크는 대체로 이 논리를 지지했고요. 어쨌든 포크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영토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주 경제 규모가 전 세계 8인가 9인가 그랬습니다. 웬만한 나라 경제 규모보다도 더 크니까요. 캘리포니아와 미국 서남부 영토를 획득한 건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크 대통령이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런 영토 확장이나 멕시코와의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노예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걸 두려워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미주리주 대타협을 통해서 최소한 미주리주 아래 주들은 노예 제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위는 자유주로 한다고 타협했거든요. 하지만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얻게 되는 지역은 대부분 미주리 아래니까 포크가 노예주를 늘리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멕시코 전쟁에서 획득한 영토에서 노예 제도를 허용한 곳은 없었지만요. 어쨌든 이 때문에 노예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고요. 멕시코 전쟁이 남북전쟁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크는 멕시코와의 전쟁과 영토 확장이 가져올 파장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184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의 타협안으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던 포크는 4년 동안만 대통령을 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면 네 가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레곤을 둘러싼 영국과의 국경 분쟁 해결과 캘리포니아 획득, 연방정부 예금 개정 설립, 관세 인하 이 네 가지였는데 포크는 이 네 가지 약속을 모두 지켰습니다.
포크는 자유무역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내렸고요. 보호관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부가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관세만 부과하길 바랬던 겁니다. 포크는 또 독립적인 연방정부 재정을 설립했습니다. 이때 세운 제도가 20세기 초반까지 유지되다가 지금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해서 대체됩니다.
아퀴나스 대학 역사학과 피네로 교수는 포크의 업적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포크는 매우 성공적인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취자들께서 기억해야 할 점이라면 제임스 포크는 최근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역대 가장 훌륭한 미국 대통령 5위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미합중국 영토를 엄청나게 늘렸다는 사실 때문이죠. 또 미국의 통화정책이 포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워진 제도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까지 유지되죠.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이 이라크의 쿠르디스탄 지역을 공격한 것을 가장 강한 어조로 비난합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이곳이 이스라엘의 전략적 중심이라며 자신들의 공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이란의 공격이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쿠르디스탄 지역 지도자인 카드히미와 네차르반 바레자니 대통령 그리고 마스루르 바레잔 총리와 함께 이란이 이라크와 쿠르디스탄을 공격한 것을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라크 정부가 이란의 책임을 묻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군 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이란은 계속 미국의 이익과 중동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자신의 앞잡이를 내세워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을 위협하고 이라크와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맥켄지 사령관은 이란의 급증하는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무인기, 순항미사일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비롯한 일련의 불안정한 행동은 왜 미국과 이란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즉 핵합의에 공동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고 긴급한 일인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이란 또는 이란과 연계된 세력의 테러, 미사일 도발 행태를 보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 핵합의 공동 복귀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제한을 가해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로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첫째 우리가 할 일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박스에 넣어 이 같은 도전을 테이블에서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란의 도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